네, 많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펴시면서 우리 늘 해오던 대로 잠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함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또 주님의 그 양떼들을 먹이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세 단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세 단어가 이제 함께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참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성경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단어를 세 개만 대표적으로 대봐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세 단어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동시에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절 안에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동시에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 데살로니가전서 1장 여기 3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우리가 또 금방 기억나시는 구절이 있으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13절에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지요. 또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나오는데요. 5장 8절에 보시면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그래서 여기 믿음, 사랑, 소망 이세 단어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쪽에 에어컨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년 전쯤에 교회에서 소망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믿음 이런 주제로 제가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한번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조금 비슷한데 또 그때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또이 말씀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대단히 큰 주제라서 믿음, 소망, 사랑 큰 주제가 돼서 다 덩어리가 큰 것들이 되어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뭐 짧은 시간에 모든 걸다 이렇게 충분하게 살펴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몇 가지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적절한 배합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이제 알수 있으시듯이 적절한 배합, 아 균형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한 그 선생님 중에 어떤 한 분은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밸런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밸런스, 균형.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그 신앙,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연세가 지긋한 분이셨는데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분 말씀이 그 균형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기도 요청 업데이트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교회를 위한 그 기도 중에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구령과 찬양과 간증과 교제가 모두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물론 이제 어느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100 중에서 뭐 이게 전부 똑같이 나눠질 수는 없겠죠. 어떤 건 한 40, 어떤 건 30, 뭐 어떤 건 한 뭐 25,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어느 하나는 완전히 빠진 채 어떤 하나만으로 가득 찬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개인적인 믿음과 또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균형 잡힌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렇게 성경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구절도 있고 두 개씩 연관지어서 예를 들어서 믿음과 소망 또는 믿음과 사랑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연관지어서 말씀하는 구절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대단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먼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분명히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또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자,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때에만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 사실은 예수님 영접할 때와 똑같은 동일한 그 믿음을 매 순간 우리가 발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두 개가 다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그 믿음과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발휘해야 하는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참 좋은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 도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잘하는 거예요. 마귀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이렇게 참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른 요소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소망과 사랑이다. 성경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과 소망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다. 이거 대단히 이상한 거죠. 그런데 현대교회에 많은 성도들 또는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강조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점점 갈수록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무슨 긍정적인 힘, 긍정의 힘 이런 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몰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0-7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 한 서너 대씩 이렇게 굴리고 1년에도 몇 차례씩 해외여행 다니고 쉬고 싶을 때 이렇게 적절하게 쉬면서 돈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궁핍하지 않고 이런 삶 살면 예수님 빨리 오시기 바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조금만 좀 늦춰주셨으면 좋을 거예요. 지금 사는 것도 천국인데요. 지금 사는 이 아파트도 천국인데, 무슨, 다가올 천국을 바라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사실 이게 큰 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그분이 오셔서 이 나의 이 죄악된 삶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내가 더 이상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지 않으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기쁘신 일만 하게 되는 그날, 이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그날,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날, 그런 날들을 소망하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눈과 눈으로 마주대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서 뵙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이 소망, 이것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이 이 소망을 일컬어서 복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이 듣던 단어네요. 복된 소망. 그래서 우리 이제 주보 그 앞에도 있듯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니까 이 복된 소망을 말씀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게 복된 소망이에요. 그분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된 소망이란 말이죠. 이 소망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 로마서 1장에 로마서 5장에 1절서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1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믿음 얘기가 일단 나왔네요. 믿음 얘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믿음과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이게 무엇일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날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뵙게 될 날에 대한 소망, 또는 그 주님을 배울 때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에 대한 이제 소망, 이런 것들을 말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어쨌든 우리의 그 복된 소망,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는, 나타나시는 그것에 대한 소망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소망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이 소망은 재림의 소망, 즉 복된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믿음의 그 내용이 뭐냐 할 때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당연히 그 소망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에 대한 소망 그것도 있고 또한 그랬을 때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보상해 줄 것에 대한 그러한 소망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무슨 거기서 뭘 또 뭘 더 덧붙여서 뭘 받기를 원하냐 얼핏 보면 그분의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성취한 그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다 그대로 물려주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아들이 아이 저는 아버지의 아들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뭘 물려주세요? 아이 저는 그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아들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뭘 그걸 물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사실 존경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 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만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보상을 이렇게 받게 해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에 대한 소망 이건 대단히 좋은 거 맞습니다. 성경의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것은 아마도 이 세상보다 다가오는 세상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주님께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이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땅에 쌓아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까 다가올 장차 올 그 세상 장차 임할 그 세상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두는 소망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어떤 신앙생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은 분명히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쌓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이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참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뭐 지금 현재도 우리 지체들 중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에서나 또는 실제 경제적으로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통과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견디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소망으로 이끌고 그리고 환난도 기뻐하게 환난도 견디게 인내하게 만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것, 참 정말 진리라는 것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그것을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면서도 그 돈을 정말 아끼고 아껴서 저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침내 어느 날 나도 이 가난을 벗고 내 집을 마련하고 자립할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왜 그렇게 놀고 싶을 때 못 놀고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보다 좋은 대학에 대한 소망, 또 보다 나은 직장에 대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견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 이것은 장차 좋은 것을, 장차 받을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힘든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죠.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들에 이렇게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해서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말씀이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좀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견디다 못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된다.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가 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이 예수님의 어떤 실제적인 재림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삶 속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인내로서 잘 견딜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렇죠? 내가 이 문제를 정말 육신의 방법대로 해결하고 그냥 내 성질대로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견뎌냈을 때, 믿음 안에서 견뎌냈을 때 주님께서 주실 그 어떤 참 은혜를 기대하면서 견뎌냈을 때 주님이 가져다 주신 그 어떤 은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지금 현재 답답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말씀들을 좀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이 소망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갖추어 입어야 할 어떤 전투복, 군복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 이제 그 흉갑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고요. 여기 보니까 투구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입는 어떤 복장, 즉 지금으로 치면 군복이에요. 그렇죠? 여기 투구가 이제 헬멧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구원의 소망이라는 헬멧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헬멧.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아, 이 소망은 먼저 공격용 무기는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이것은 방어용,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도구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참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고 우리를 대적해서 불화살들을 쏘고 우리에게 이렇게 달려들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입어야 하는, 갖추어야 하는 어떤 전쟁 무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투구인데 그 투구가 뭐냐 할 때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투구로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또는 삶의 어떤 궁핍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질 때 우리가 그 전쟁을 싸우면서 이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얻는 어떤 평안함, 우리가 우리 종착점, 우리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왕국인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재확신할 때 오는 어떤 마음의 평안함, 이런 것들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 믿음 생활에서 마귀의 공격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걷는 이 믿음 생활에서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히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에 대한 그 신뢰에서 오는 평안함, 이것이 이 구원의 소망의 헬멧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소망,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우리의 필수품이다, 우리 전쟁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어떤 군복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잠깐 좀 보면 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초라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하는 그 내용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니까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기 일단 사도 바울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대단히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모든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뭔가를 얘기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징징대는 웅웅대는 그러한 타악기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가난한 자들 먹이고 엄청난 사회 공헌과 기부가 될 수 있겠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이건 뭐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 이것은 정말 대단히 초라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면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냐, 그 말씀은 아니죠. 믿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대단히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대언, 사랑이 빠진 지식, 사랑이 빠진 섬김, 사랑이 빠진 희생, 사랑이 빠진 믿음, 이것이 참으로 허무하고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러 사람을 섬깁니다. 찬양으로 섬길 수도 있고 또 차량 봉사로 섬길 수도 있고 또 뭐 청소하는 것으로 섬길 수 있고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섬길 수 있고 뭐 설거지하는 것으로 섬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또 몇몇 형제들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이 없이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특별히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설교자들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아주 힘있게 전한다고 그냥 꽝꽝꽝꽝 쳐가면서 전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전제가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참 사랑이 없는 이런 어떤 정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이제 조심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기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 없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초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사람의 눈을 속여서 사람 앞에서는 영광도 받고 사람 앞에서는 뭔가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은 대단히 초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리에 밝은 사람이나 또 교리에 밝은 교회가 사실 이러한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너무 분명한데, 그렇죠? 아주 첨예한 교리들까지도 아주 딱딱 나누고 세상과의 삶의 분리 철저하게 외치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어떤 원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교회일수록 사실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이야기하고 세상과의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 그래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할 때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교리에 밝은 분들 계시다면 이 부분에 늘 조심하십시다. 내가 어떤 형제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내가 이 말씀의 검으로 푹푹 찔러가면서 이 말씀의 해머로 내리쳐가면서 내가 사랑 없이 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또 자녀들을 대할 때, 또 아내를 대할 때, 또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맞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존경까지 들이대면서 맞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초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보잘것없는 믿음, 허망한 믿음, 초라한 믿음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이러한 믿음, 이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떤 교회에서 복된 소망 침례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 그래 대단해 보이네, 그래 열심 많으네, 그런데 성도들에 대한 어떤 사랑,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내에서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교회 지체들이나 또 세상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모습, 그게 없이 그냥 믿음만 우월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초라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골로새 교회도 비슷합니다. 골로새서 1장 3,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참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아 계셔서 열심히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된 소망 침례교회에 대한 어떤 리포트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내가 들었는데 참, 아, 그로 인해 주님께 감사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참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아, 일단 믿음은 이렇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네요. 심히 많이 자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도 심히 많이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원은 막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불어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이러한 모습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몇 명 안 모인다 하더라도, 적은 인원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심히 자라는 모습이 있고 그 안에서 모두가 서로를 각각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참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또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내에서 저희가 이제 사랑 헌금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부분에도 참 네, 신경을 이렇게 이제 써서 힘 닿는 대로 필요한 지체들에게 나도 사실 여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필요한 지체들에게 또 물질을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저희 헌금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개인이 이렇게 이제 직접 전달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사랑의 헌금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 닿는 대로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어떤 교리적인 틀로 나와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형제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의 모습이 정말 피곤해집니다. 정말 교회에 오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교회에 올 때마다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서로를 사랑 가운데 섬기고 세워주려는 그러한 이 교회가 될 때 교회에 올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과 이렇게 이제 함께 가는 것으로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구절들을 제가 좀 한번 읽어보면 유다서의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또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리적인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 교리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야 한다.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복을 빌면서 기도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을 얘기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이후에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믿음의 최고 정점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한 것들이 너희 속에 풍성하면 너희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말씀하는 것들 중에 쭉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내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최고 정점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쌓아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최고 정점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사랑과 함께 가게 될 때 이것을 이제 사랑으로 이제 일하는 믿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활동한다 할 때 이것이 이제 일한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일하는 어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서 일하는 믿음, 또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일하는 믿음, 이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동기가 되는 이러한 믿음,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본 이 본문,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시죠. 본문 말씀에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이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랬는데, 사랑의 수고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의 수고.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일하는 이런 어떤 믿음, 이것이 있게 될 때 다른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면서 큰 위안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빌레몬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죠. 거기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함은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네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인해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네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제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너의 사랑, 그리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과 그 믿음, 이런 걸 내가 이제 다 들었는데, 그 이제 7절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인해서 상쾌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네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어떤 형제 또는 어떤 자매의 그 어떤 사랑으로 일하는 그 믿음, 이러한 믿음을 보게 될 때, 그러니까 수고하는 믿음, 그렇죠? 일하는 믿음,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 형제나 그 자매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속중심이 상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것도 감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가 다른 성도, 다른 지체를 그 속중심에서부터 대단히 상쾌하게 할 수 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리고 또한 아까 이제 이 소망의 경우처럼 이 사랑도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입어야 하는 어떤 전투복의 이제 일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의 흉갑을 입어야 된다. 아까 이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바로 앞부분에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흉갑, 사랑의 흉갑,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의 흉갑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도 여기 보니까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어떤 도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갑옷을 우리가 입고 있게 될 때 흉갑이라는 게 이제 가슴 쪽에 이제 주로 가리는 그러한 이제 갑옷의 일종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입고 있게 될 때 사랑이라고 하는 이 흉갑을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게 될 때 영적 전투에서 마귀의 어떤 증오나 마귀가 물론 사람을 통해서 다 그게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증오하고 나를 참 못 살게 굴고 미워하고 하는 그러한 것, 나를 괴롭히는 어떤 그러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다 이렇게 올 때 내가 이 사랑이라는 흉갑을 입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치명상을 입고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 저주, 나를 향한 그 독설과 저주의 화살, 뭐 이런 거, 나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어떤 창, 뭐 이런 거를 제가 그대로 딱 맞게 되면, 그럼 제가 치명상을 입고, 제가 신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전투에 있어서 이 사랑의 흉갑을 내가 입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그걸 방어한다. 사랑이 그걸 방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박형제 잘하고 있습니까? 물으시면 저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해보자고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믿음과 사랑이 늘 이제 같이 가야 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에 조금 또 특이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조금 이렇게 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명령의 목적은 할 때 이 명령이라는 게 이제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을,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그게 뭐냐, 무슨 목적으로 주셨냐 할 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랑 때문에 주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목적이 사랑이었다, 체리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할 때, 여기 이제 영어 이제 표현해서 보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목적이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은 그런 항목들을 주셨을 때 그러한 것들의 어떤 목적이 뭐였냐 할 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었고,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었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어떤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셨다면 하물며 신약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 결코 뗄래야 뗄 수 없고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말씀인데 이 셋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말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없다, 이거 이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도저히 사랑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이건 기형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리에 밝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안 되는 모 단체의 그 폐해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때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어떤 한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 셋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매순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서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 도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잘 알고 계시듯이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방패.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의 우리가 갖춰 입어야 할 군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투구를 쓰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투구를 썼는데 흉갑은 갖춰 입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넘치는데 사랑이 부족하거나, 사랑은 넘치는데 믿음은 없는 그러한 사람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평생에 또매 순간에 이세 가지가 균형 있게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맞춘 그러한 믿음 생활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찬송 한곡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470장을 우리가 같이 하십시다. 주 믿는 형제들 470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왕좌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 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만나리 주님, 저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저희가 믿음과 이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 저희가 균형 잡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이것이 균형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맹목적인 사랑만 이야기하거나 참 공허한 어떠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성경의 근거를 둔 그러한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이 잘 균형 잡힌 채 우리가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중간중간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 전체의 모습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눈치채고 빨리 깨닫고 파악할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다듬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